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 가지 공부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그랬는지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냈어요.
맞아요. 저도 할 일이 많은데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 정도 있으면 여유가 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누구는 30시간 주고 누구는 10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각 사람의 인생에 허락된 시간은 다르지만요.
그렇네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서 90살, 100살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하루가 24시간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듯 하면서도 사람마다 다른 시간이 허락되었네요.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시간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각자 바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허락된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지는 모두에게 중요하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시간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죠. 시간의 사용에 관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덜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덜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네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같은 일만 하지 않고 때로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네요. 항상 잠만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니까요.
정말 맞네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의 끝을 알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거란 것도 알지만 영원한 삶을 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는 말은 결국 목적에 따라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광대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공연을 시작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슬프고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눈물을 닦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공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울고 싶을 때 웃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슬펐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슬퍼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표정으로 춤을 춰야 했다니 너무한데요.
그 광대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에 따라서 그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지금 당장 돈을 내고 공연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사람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속사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때와 방식은 더더욱 많은 사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한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도 끝이 있다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각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부 확인하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끝에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악하고 무가치한 일에 쓰게 될 테니까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접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허락되었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하고 심지어 온 세상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에 잠길 것도 모르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렸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결혼하고 사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쫓아서 시간을 보낸다면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그럼 너의 때나 롯이 소돔에 살던 때처럼 이 땅의 삶에만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맞이할 결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직장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결국 100년뿐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시간을 쓰는 거네요.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하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길 원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부유하면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며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된다면 결국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재산을 쌓아서 부자가 되었더라도 결국 죽으면 못 쓰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백년 수명은 정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겠네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가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아까워했다는 거죠.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예술가가 되기도 하겠지만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사는가 하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음행과 탐욕, 우상 숭배나 무가치한 말을 하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그저 내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네요.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받는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내 힘만으로 하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처럼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은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도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맞아요. 서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니 이 악한 시대에 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아직은 내 마음대로 좀 더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때와 시간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중으로 미루기에는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원래는 당장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는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한 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감싸주셨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을 모욕하고 헛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당한 시간은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부터 바로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아멘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네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당연하게 주어진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우리에게 살아갈 시간과 또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일에 시간을 쏟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자기 욕심과 악한 일에 대부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은 모르더라도 제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아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시간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속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찾아오길 축복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종 목사,
김유리,
김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교회, 가정, 세상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자매님들은 이 셋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느낀 영역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족한 면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이혼을 목적으로 관계를 맺으니 잘 지내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잘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보내야 하니 그들에게 뭔가 관심과 사랑과 어떤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정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네, 북조선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조선 성도님들께 비하할 바는 아니지만 가족 중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신 가족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복음을 빛나게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비용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일터 같은 세상에서는 더한 것 같습니다. 반 하나님적이고 반 성경적인 관행과 문화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선처럼 주를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고난받는 북조선 성도님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는 불경스러운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야 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참으로 녹록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세상을 잘 섬겨 세상에 많은 가마를 주었습니다.
삶의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고자 살아간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해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발자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믿음과 삶으로 반드시 살아내야겠다 다짐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도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삶의 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디도서 1장은 교회와 연관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나무니를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했습니다. 장로는 아무나 세우선 안 되고 결혼과 가정생활, 품성과 품행교리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장로의 기준이 이렇게 엄격했던 이유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거짓 선생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 이들을 묵인하거나 방임해선 안 되고 이들의 입을 막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과 이단들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교회와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이제 가정과 관련된 가르침을 줍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았고 지식을 순종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임을 말하며.
바울은 믿음과 행동 사이에 거짓 선생들과 같은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권면합니다. 바른 교훈은 건강하고 온전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병든 자가 치유를 통해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전인을 온전하게 하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합당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권면해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가르치라 했군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세워진 장로들이 목회자 디도를 힘있게 도울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 사람들을 여섯 분류로 나누고 몇 가지 적절한 의무를 소개합니다.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먼저 연로한 남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지요. 이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고 나이에 맞는 엄숙함을 갖추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 소망이 성취될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어서 디도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연로한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하고 술 취해 남을 험담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이 든 여자들에 대한 권면 속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는 내용도 있네요. 이것은 젊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인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또한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돌보고 선한 일, 즉 손님 접대를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는데 여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지요. 그런데 목사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어떤 중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함 속에 서로 보완하는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죠. 계속해서 디도서 2장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근신하라, 곧 신중하라고 딱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때는 가장 혈기와 야심과 탐욕이 왕성한 시기로 돈, 권력, 명예, 지위, 성에 있어서 절제하고 다스리기 어려운 때입니다. 혈기와 이기심과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혼과 가정이 가장 깨어지기 쉬운 시기라서 더욱 귀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도 선한 일의 본을 보기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흉내내고 모방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모범을 보여 선한 영향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으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가르침과 본, 들려주는 것과 보여주는 것,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교훈이 부패치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눈에 띄네요. 가르침의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르침의 내용이 잘못되면 안 되고 가르치는 동기가 항상 순수해야 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언제나 순수한 동기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경건함, 즉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어야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종들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일에 있어서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정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품성에 있어서는 정직해야 하고 상전의 것을 떼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한 삶은 복음이라는 보석에 광택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종은 지금 시대에는 없는 신분인데요. 현대적 개념으로 종을 확대 해석해서 당 간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분에 대한 개념을 제외하고 그 정신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 간부 밑에서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요. 이 안경은 교회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삶 속에 다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성경의 원리로 세상을 보게 되니 결코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윤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이고 둘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순종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리를 알아야 윤리적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같이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교리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리적 의무를 행하면서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교리를 말한 후 그러므로와 함께 윤리적인 의무를 말했는데 기도서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먼저 윤리적인 의무를 말한 후 왜냐하면과 함께 교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기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지금까지 가정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늙은 남자들은 위엄을 갖추고 성숙해야 하고 늙은 여자들은 거룩하며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지요.
젊은 여자들은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돼야 하고 젊은 남자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죠.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인 디도는 좋은 교사와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끝으로 종들은 양심적이고 정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죠. 이것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보이게 되는 것, 매복해 있던 적들이 출현하는 것, 인간의 사건에 신이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하는 것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언제나 있었지만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찬란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드러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양육하십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가지 주된 가르침은 첫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는 것이고 둘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 그리고 24절도 비슷한 교훈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경건하지 않는 삶에서 경건한 삶을, 유혹과 이기적인 삶에서 자기 절제와 희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목사님,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구원을 깨달은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바울의 이 말씀들만 묵상해도 이들의 주장이 틀리고 위험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데 구원받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율법서를 기록한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구원의 예정 같은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라고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부끄럽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만물이 새롭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시작과 완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확실하고 변하지 않을 약속을 받았지만 늘 겸비함을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추악한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겸비한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친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핏줄인 가족을 친가족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친가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구원받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와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무래도 디도는 젊은 사역자였을 것인데 사역자의 권위는 나이가 아니라 진리에서 나오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연소하다고 휘둘리지 말고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선포하며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라는 당부입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경력이나 나이 같은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가감없이 전하는 사역자의 삶에서 오는 권위요.
맞습니다. 사역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려 하거나 인간적인 상황이 휘둘려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올곧게 말씀을 전하되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책망해야 합니다. 권위는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역자들은 굳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을 내다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친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북신 성도님들, 바울은 디도에게 믿음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권면했습니다. 바른 교훈은 건강하고 온전한 가르침으로서 윤리적인 의무를 요구합니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나이에 맞는 엄숙함을 갖춰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 사랑, 소망, 인내, 그리고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고룩하며 거짓을 퍼뜨리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인들의 선한 교훈을 받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혈기와 탐욕을 절제함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종들은 일할 때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며 정직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모든 선한 일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실한 삶은 복음이라는 보석에 광택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찬란하게 나타났고 또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양육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좌정해 계시고 영광 중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부르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이 디도에게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권면했는데 바른 교훈은 건강하고 온전한 가르침으로서 합당한 것, 즉 윤리적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믿음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이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 여섯 분류로 나누고 몇 가지 적절한 의무를 소개하고 디도에게도 모든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권면했음을 알려주며 신실한 삶은 복음의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찬란하게 나타났고 또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임을 알려주며 예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서 말씀이 굳게 선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